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 남자의 소소한 콘서트 두소콘 지금 시작합니다.
두 남자의 소소한 콘서트 하나 둘 셋
두소콘.
안녕하세요, 훈남아의 김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아, 저번 방송 어땠어요?
네. 아, 완전 대박이었죠.
진짜 네. 그렇게 뵙고 싶었던 분과 방송하는 네. 소감 어때요?
아, 진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진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앞에 네. 100만 촛불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나요?
아,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소콘 음악 처방전에 문을 열어줄 제이슨 류의 추천곡 뭔가요?
아,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작곡을 한 건데요. 네.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11월 26일에 첫눈이 내렸는데 네. 그걸 보면서 영상도 찍고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그냥 연주곡으로
가사 없이 네. 연주곡으로 네.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약간 시기얼로스 느낌도 좀 나던데.
아, 제가 최근에 시기얼로스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었군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사실 그런 요상한 노래 좋아해가지고
그냥 백야 막 이런 거 나오고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제목이 뭔가요?
아, 제목은 겨울 냄새라고.
아, 겨울 냄새.
네,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겨울 냄새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사실 겨울만 되면 나는 그 향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시원하고 뭔가 그 냄새를 맡으면 되게 편안해지고 그러거든요.
저는.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외투에 나는 그
네.
냄새.
네네, 그 냄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곡을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첫눈을 보면서 뭐 갖다 붙인 거긴 한데 네. 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갖다 붙이는 거죠. 네. 네. 호러 엽기 족기 스티처럼.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제이슨의 첫 연주곡 겨울 냄새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오시죠. 네, 제이슨 류의 연주곡 겨울 냄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11번째 음악 처방전 뮤지션 보관소에 보관된 11번째 뮤지션이죠. 크라잉넛의 키보디스트 김인수 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그분은 내려오셨을까요? 안 내려오셨을까요?
아, 방송 나갈 때쯤이면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네. 궁금한데. 네. 자, 저희 음악 처방전 소개 김인수 님이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음악 처방전은 이제 두소콘이 직접 훈남아의 가족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걱정 혹은 바람이 가득 담긴 사연을 받아서 사연도 읽어드리고 그 사연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그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걱정도 들어드리고 소원도 들어드릴 수 있으면 들어드리고 들어드릴 그런 코너입니다.
네.
쉼표가 너무 많잖아.
네, 괜찮습니다.
예, 또 신청곡도 받고요. 그래서 신청곡을 제이슨 류가 직접 들려드리고요. 신청곡이 없으신 분들에겐 또 보내주신 사연과 어울리는 곡을 제이슨 류가 직접 선곡해서 연주하고 또 불러드립니다. 음악 처방전 엄청 기대되시죠?
네, 정말 기대되시나요?
네.
네. 훅 들어갔는데. 자, 오늘 네.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게스트들은 다 20대 초반, 뭐, 많아봤자 31 이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의 연륜으로 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고민을 좀 저희랑 또 다른 시각일 수 있거든요. 아, 예. 좀 네. 저희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소콘에 들어온 사연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누가 보내주신 거죠?
아, 이번 사연은 황보미님이 보내주신 사연.
네, 황보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훈남아이를 즐겨 듣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크게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저는 개신교 집안의 보수적이고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어느 정도 엄하시냐면 목이 조금이라도 파인 옷을 입으면 훈계를 들었고요. 매년 여름마다 그 흔한 민소매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계절의 것이든 가슴이 드러나는 옷이라면 질색을 하시고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누구를 어디서 언제 만나는지 몇 시에 돌아올 건지 다 말씀드리고 나가야 했어요. 외출하고 나서 저녁 6시 정도 되면 부모님께 전화가 옵니다. 어디에 있냐, 언제 들어올 거냐 하시면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 무엇이든 부모님이 판단하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일은 절대 못하고 자랐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 훈계조차 듣기 싫어서인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일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이 집구석을 개혁해보자는 마음에 집에도 좀 늦게 들어와 보고 그래봤자 9시예요. 전화도 한두 번 안 받아보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남자인 친구랑 밥 먹기도 해보고 나 오늘 남자랑 밥 먹었다 하면서 사실대로 질러버리듯이 이야기해보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소심한 반항도 해보았지만 기센 부모님 밑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까지 이성교제를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하지는 않았지만 이성교제 하는 것을 알게 되신 적에는 또 기나긴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라고 좋은 학교 보내놨더니 연애지라고 앉아있냐면서 부모님 눈피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니? 이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가까운 남자친구들도 없습니다. 쉬운 여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면서 네 남편이 될 사람에게 발목 잡히는 일이라면서 남자인 친구들 만나는 것과 이성교제하는 것을 건전하다고 여기지를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사고 한번 친 적 없이 말 잘 듣는 큰딸이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구속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뭘 더 기대하시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집이 감옥 같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가끔은 괴롭기까지 한데 가까운 친구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해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제 부모님을 이해 못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대학 1학년을 보낸 후 휴학을 했어요.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고요. 남자친구는 무교고 대학생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알기 원하시기에 모두 말씀드렸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며 학교는 어딘지까지 다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어요. 그 사람을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것저것 관여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도 바쁜데 무턱대고 그만 만나라는 식으로 길고 긴 훈계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세요. 남자친구 고향과 가족에 대해 묻기에 말씀드렸더니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 같지는 않다고 단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안이 풍족한 집안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0대 초반에 집안까지 보고 이성을 만나는 사람들이 흔한가요? 제가 세상을 잘 모르고 사람을 만나는 건가요? 제 남자친구 만난 지는 아직 한 달 됐지만 나쁜 인성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알아가야겠지만 저를 모든 면에서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제 감정까지 구속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인수님?
부모들의 마음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구체적인 네. 해결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다만 일단은 딸이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방식 그런 네. 그런 인생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근데 조금 그 방법이 너무 네. 틀에 박혔다는 생각은 들어요.
타협이 없는.
예. 네. 근데 원래 그런 집안일수록 더 많이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셨어요?
저 지금은 괜찮은데 어렸을 네. 때는 좀 많이 맞았어요.
부모님께서.
예. 근데 사실 제 때는 안 맞고 자라는 사람이 없었기 그쵸. 때문에
저도 야구방망이로 많이 맞았거든요.
학교 가면 막 학교 가면 선생님 나를 맞고 집에 오면 엄마, 아버지, 어머니한테 맞고 막 맨날
서울고 체벌.
아, 우리 때 체벌은 아, 그 무서운 선생들이 거의 다 학교가 바뀌어서 우리 때는 조금 피해가 안.
부모님과도 이제 좀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셨나요 학창 시절 때?
말이 잘 안 통했죠 사실. 그때 말이 통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님도 사실 사람이어서요. 자기 기분에 그 기분을 통제를 언제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화를 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사춘기 때는 이제 자기 감정 제어가 제일 어려울 때니까. 네.
그럴 때는 진짜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가장 네. 스트레스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또 좋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나가서 살면 그렇게
돼. 언제부터 좀 독립을 하셨어요?
저 결혼하고.
아, 결혼.
그 전에는, 학교에서 지낸 적이 많았는데.
아,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독립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이제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10년 됐어요.
딱. 아, 결혼한 지 이제 딱 10년. 네. 아이는 없으셨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되고 나니까 좀 부모님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되는 게 있나요? 저희는 안 해봐가지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너네도 결혼해보면 알아, 혹은 뭐, 아이를 낳으면 알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어떻게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결혼을 하면은 저기 부모님의 심정이라기보다 어머님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하게 돼요.
어머님의 심정을? 네. 어떤 이유에서요?
그게 저기 집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그런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저기, 아직은 애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점이라기보다 이제 아예 아내, 부인의 관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낳으면서 좀 살아오셨나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더 이해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경험을 해봐야지 더 잘 알게 되는.
예, 그렇긴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남들 고민 얘기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이는 지금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딱히.
아, 앞으로도 딱히 계획은 없으시고.
그것은 하느님이 전지해 주신 황새가 부러우네. 아기는 어떻게 낳나요? 전 잘 몰라요.
다리 밑에서 주워오잖아요, 형님.
다리?
어떤 다리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이가 있다면 좀 어떤 마음으로 자녀에게 대할 것 같으세요? 똑같이 될까요? 이렇게 부모가 되고 나면?
근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요. 네. 절대 내 자식한테 음악 시키지 않겠다는 애들이 꽤 많아요. 이 길 너는 가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때니까 이렇게 버텼지. 너는 이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이게 아무래도 음악이 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소위 배고픈 직업이다. 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그런데 사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시장은 나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진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이슨은 네. 좀 아이를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네. 어떤 마음으로 자녀에게 대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 근처도 가지 못했지만 저는 낳으면은 진짜 친구처럼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근데 네. 나도 안 해봤는데 대보면 안 될 걸?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어때 맞죠, 형님?
특히 전 딸을 낳으면은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이게 막 귀하게 이렇게 키울 것 같아서.
네. 그 학창 시절에 연애하셨을 때 그때 부모님께서는 좀 뭐 이렇게 반대를 하시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은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아, 학창 시절 연애를 못 해보시고 대학교 와서부터.
대학교 졸업하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하긴 그때 되면은 뭐 집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그런 나이는 지났죠.
그렇죠. 뭐 간섭을 하기보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여자친구 없으면 이제 아 이걸 누가 데려가나 이제 그 생각만 하지.
오히려
아.
빨리 생겨라.
제가 처음에 집사람을 저기 부모님한테 소개해드렸을 때도 막.
고맙다고?
왜 이렇게 고맙다고 하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비굴한 존재였나?
아, 얼마나 연애하고 결혼하셨나요?
저는 근데 친구로 너무 오래 됐어요. 아. 예, 네, 한, 친구로 안 거가 10년 정도. 10년 넘고, 그리고 연애는 한 3년 정도 결혼했어요. 와.
뭔가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아, 그것도 되게 애매한. 그냥 뭐랄까, 그냥. 그러니까 너무 친구로 오래 지내면. 패턴도 알고 이제 무슨 네,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면 좀 심각해져. 아. 이거 들치지 마. 이거 들치지 마.
과거 거 들치지 마.
이거 들치지 마. 이거 들치지 마. 이제
탕 터지게 되네. 아. 진짜 그렇겠다. 아. 제스는 네.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네. 이성으로 느껴본 적이 있어요?
네.
오 진짜. 아니, 저는 보통 모든 친구한테 그렇게 느끼지 말고 이 친구가 여자를 되게 좋아해서
네, 박애주의라고 네,
모든 친구에 박애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평화주의자로서
무슨 박자어요?
아 잠시만요. 네. 아,
평화주의자와 네. 박애주의자 네, 둘이서 함께 방송을
막 새로 이렇게 막 소개팅 이런 거 잘 그런 싫어해서 보통 친구 지내다가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친구들 생태계도 교란시킨다면서.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아, 네. 네. 이게 서울고 후배지만 좀 이게 좀 멀리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은.
끄덕끄덕끄덕.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여성분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연으로만 봤으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엄한 집인 것 같은데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이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고민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힘이 되는 말 한마디씩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제이슨부터 좀 한마디 해주시죠.
도움이 되는.
사실 뭐 저희가 해결은 못 해드려요. 어떻게 그렇죠. 해드려요? 저희 부모님 보고 네. 저희가 뭐 복면 쓰고 가가지고 바뀌세요 이럴 수도 없고.
예, 어? 네, 이제 스무 살 넘기까지 이 정도면은 앞으로도 바뀌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뭐 나 만날래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만날래 이런 말 하지 말고. 아니,
남자친구분이 계신다고.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유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네 근데 또 그 김인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른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뭐 일자리를
나가 사는 거
네 그래서 나가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아니 근데 막 이 가슴선이 드러나는 옷 입었다고 뭐라 하실 정도면 나가서도 못 살게 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은 아
직장생활을
그렇죠 나가 그냥 혼자 나가는 거죠. 출가하는 거죠.
네. 가출이 아니라 출가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인수님도 이분에게 사실 저희가 해결은 해드릴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좀 힘이 되는 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저희보다 더 많이 사신 선배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아쉽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한민국 사회 아니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경제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예, 네. 그게 참 아쉬운 현실인데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쵸? 아쉽지만.
예.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잃지 마시고 그래도 부모님과 대화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막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돈 벌어서 나가면 되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오래 같이 살아왔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제일 오래 봤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계속 자기 마음을 계속 부딪치다 보면은 저는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처음 그 이미지, 사실 그 크라잉더 막 표지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렇게 선글라스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막 캐스팅 이런 거 되게, 그럴 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아, 그러면서 집에 불을 질러.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마음 따뜻하게 집에 불을 지르세요. 네. 좀 마음 따뜻한 저희가 소리를 들어서 이분께서도 좀 많이 힘을 얻으셨을 것 같고요. 네. 자, 신청곡. 들려주셔야죠. 아, 네. 사연곡이죠. 오늘 신청곡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사연곡은 크라잉넛의 곡으로 해볼까 생각 중.
어떤 곡을 연주 커버하실 생각이세요?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라는
크라잉넛의
곡을.
밤이 깊었네. 네. 이게 겨냥 그 하신 건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수기도 하고 또 취지도 괜찮은 것 같아서.
왜 밤이 깊었네요?
이거는
밤동안 남자친구랑 들어가지 마라 반항해라.
그런 것도 비슷한데.
그래요?
언젠가는 밤이 깊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면서.
해방절이에요? 해방이에요 지금? 부모님들은 난리 나 지금.
야, 사실 이게 국내에 나와 있는 밴드 스코어 중에서 가장 쉬운 축에 속해서.
그래서 대충 하려고.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우리보다 더 전지 잘하는 놈을 봐가지고 충격에 휩싸여 있어.
크라잉넛에서 밤이 깊었네. 네.
가사를 어떻게 외웠을까?
밤이 깊었네. 이거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편곡을 할지 저희가 기대를 많이 좀 해보도록 하고 이 곡 편곡한 거 한번 또 들어보셔야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채점을 평가를 너는 계속 해도 돼. 너 드럭으로 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너 나가.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황보미님께는 훈남아이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훈남아이@gmail.com hunnamhi@gmail.com으로 사연 당첨자예요라고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소콘에서는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두소콘의 음악 처방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고 또 신청곡도 연주해드리고 혹은 신청곡이 없다면 그 사연에 맞는 음악 처방전을 저희가 또 내려드리니까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 모두 두소콘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은 훈남아이 페이스북 페이지나 제이슨의 소소한 라이브 페이지 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 훈남아이@gmail.com hunnamhi@gmail.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제이슨 류가 황보미님을 위해 부르는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오시죠.
밤이 깊었네 뻔하며 춤을 추는 불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만 이 밤에 취해 떠나고 마시네요. 이 슬픔을 알랑가 모르겠어요. 너만은 떠나지 마오. 하나둘 피어오는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오늘 밤 술에 취해 마차 타고 지친 달을 따러 가야지. Yeah. 밤이 깊었네 뻔하며 노래하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 하지 마라. 오늘 밤 새빨간 꽃잎처럼 그대 발에 머물고 싶어. 딱 한 번만이라도 날 위해 웃어준다면 거짓말이 어때도 저 별을 닫아줄 텐데. 아침이 밝아오면 저 별이 사라질 텐데. 나는 어쩌나. 차라리 떠나가지고 오늘 밤 술에 취한 마차 타고 지친 달을 따라가야지.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오늘 밤 새빨간 꽃잎처럼 그대 발에 머물고 싶어.
자, 제이슨 류가 커버한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희수님 오늘 함께한 소감 그리고 청취자께 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일주일 네. 동안 저기 망원동 모처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제 해제입니다.
군만두만 먹고 있었어요.
약간 지금 약간 올드보이 느낌. 머릿살도 그렇고. 아,
지상렬 씨?
누구냐 넌.
알류후? 예, 즐거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저희가 직접 청취자분들께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밴드 크라잉넛의 키보디스트 김인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분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지 않을까. 아니,
제가
싶습니다.
제가 뭐 그럴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제 고민을 함께 나누게 기회가 있어서 네. 예, 열심히 해줘.
고민이라는 게 저희가 네. 뭐 해결해 드리기는 어려운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그쵸. 또 고민이라는 게 그냥 누군가가 같이 이야기해주고 들어준다는 것 자체에서 많은 네.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이슨도 고민 있으면 김민수님에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저번 시간과 이제 이번 시간 함께 저희와 방송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싶고요. 김인수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두소코는 겨울 휴가에 들어갑니다. 뭐 말이 겨울 휴가지 사실 연말 콘서트 준비 때문에 또 정신이 없죠. 12월 29일 홍대 라이브 와이어에서 진행되는 두 남자의 소소한 콘서트 두소콘의 첫 번째 이야기 옐로우 프리지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두소콘 정규 방송은 해를 넘겨서 무려 2017년에 만나게 되겠네요. 언제죠?
와, 저희는 네, 2017년 1월 20일에 12번째 게스트와 함께 찾아옵니다. 네, 그때까지 정규 방송 많이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 2017년에 또 찾아올 두소콘 23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소콘의 마지막 곡 들려주셔야죠.
네, 마지막 곡은 저의 슬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예매가 열린 그 콜드플레이
차가운 연주.
네, 네. 네 콜드플레이를 제가 예매를 실패를 했어요. 무려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담아서 콜드플레이 곡을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콜드 징징. 네. 어떤 네. 곡도 커버해 주실 건가요?
네,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라는 곡.
또 명곡이죠. 더 사이언티스트. 네. 어떤 식으로 좀 편곡을 하실 생각인가요?
원곡은 맨 처음에 피아노로 네. 시작을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좀 어쿠스틱하게
네. 아, 뭐 늘 그렇지 뭐. 네. 할 줄 아는 게 저거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기타 바디를 이용한 드럼. 네. 이런 식으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요새 피아노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퍼커션도.
그래요?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좀 빨리 줘요.
연습하는 시간이 걸려서.
아, 연습이 걸려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김희수님의 그렇죠. 옛날 모습을 보는 느낌도 그렇죠. 드네요.
저도
네.
요즘 스펙트럼은 넓혀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소콘 이만 마칠 시간입니다. 제이슨 류가 부르는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들으면서 두소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 2017년에도 음악 한 잔 같이 할래요?
Going back to the start.